저희 오늘은 저희들이 믿음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믿음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기 전에 서로 믿음으로 삽시다 한번 서로 이렇게 축원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믿음으로 삽시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주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소천하신 저희 아버님께서 한 번은 제가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 6학년 때쯤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 신문을 보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너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을 믿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망설이기도 하고 제가 죽은 사람을 산 것을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아니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조영기 목사님께서 그 아들, 둘째 아들인가 첫째 아들인가 이제 아팠을 때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상황 속에서 조영기 목사님이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해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아마 동아일보인가 이렇게 구퉁이에 조그맣게 이렇게 기사가 났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이란 질문을 지금 똑같이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죽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을 믿습니까? 네, 다들 믿는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공생의 기간,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똑같은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됐는데 베다니에 방문합니다. 그 전에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방문하면 좋았을 텐데 나사로가 죽은 지 그리고 사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방문을 했습니다. 나사로의 여동생이 둘이 있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나사로의 집에 오니까 그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부활의 날에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도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라.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죽어서 다시 산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살아서 믿는다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믿음입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믿으면 죽는 사람도 살아납니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상 병중에 있는 분들에게 죽을 병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삽니다. 라고 물어봤을 때 정말 그것을 믿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머리로는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머리로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그것이 믿음으로 고백될 때 그 믿음이 나의 진짜 믿음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일생을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일생은 한 번밖에 없는 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세 번을 삽니다. 어떻게 세 번을 삽니까? 우리가 뱃속에, 어머니 뱃속에서 아홉 달 반, 그 첫 번째 생애이고, 그리고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이 땅에 사는 100년이나 120년의 기간, 두 번째 인생입니다. 또 세 번째 인생은 영생인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세 번의 인생을 사는데, 이 땅에서 사는 그 인생의 건강하고 어떤 삶에 대한 은혜는 언제 결정이 되냐면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홉 달 반의 기간 동안에서 거의 결정이 됩니다. 그 기간을 어떻게 잘 보내느냐, 그 기간을 어떻게 평안히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 두 번, 이 세상에서 삶이 뭐 90년이 될 수 있고 100년이 될 수 있고 이 120년이 될 수 있는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생에서 사는 100년, 120년 그 삶이 영생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 믿음으로 사는 그 인생에 따라서 영생이, 내가 영생을 살 때 어떻게 사는지 그것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언약 아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출발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인 것입니다. 본문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도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그 믿음,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신실하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이신 그 신실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앞절에 이야기하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영적 생명으로 소생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그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해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그리고 침체되어 있는 우리의 육신들을 소생시키고 회복시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의 근거에서 믿음을 이렇게 나타난다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로부터 받은 믿음이 이것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믿음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의의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는 그런 지식적인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한 인류들은 한 인류도 없습니다. 어느 인류를 물어봐도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하지, 이 땅에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고백하는 그 인류들은 매우 적습니다. 그거 그 계몽주의, 저희들 계몽주의 아시죠? 그 이성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함으로써 이성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얼마 한 200년이나 300년 정도 될까요? 그리고 이 계몽주의나 이 과학주의, 인터넷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성적인 믿음, 머리 이성적인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7절 이야기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거라사 지방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갑니다. 5장 7절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이 귀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 유익을 위한 믿음.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 땅의 풍요를 원하는 것, 이 땅의 영광을 원하는 것,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한 것, 그것만을 바라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잘 믿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보면은, 구약에 보면은 종종 빠지는 것들이 뭐냐면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이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이 뭐냐면은 바알 신과 뭐 아스탑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신들을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보호해달라. 내가 가지고 있는 안전을 지켜달라.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평안하게 만들라고 그 우상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유익을 위한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받아들이는데, 이 믿음을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성경에는 그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에게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면은 그 선물을 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희들을 믿음을 성장시키고 믿음을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물론 행위로서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노력으로서도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인 거야. 하나님께서 선물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이라면 선택된 백성들에게만 믿음을 주기 때문에 선택되지 않는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 속에 살 수 없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아들이는데 아무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주실 사람을 예정하였다는 뜻은 그 예정이라는 것은 결정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운명론적으로 운명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정은 작정하셨다. 마음에 결정하셨다는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을 주기로 믿음을 선물로 주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잘 아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는 자마다, 이 믿는 자마다는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잠언 8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니까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작정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작정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밖에서 두드리시겠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가지고 제가 한번 그림을 그린 것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밖에서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안쪽에서만 문을 여는 손잡이가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밖에서는 문을 열 수 없는 것입니다. 안에 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안에 들어있는 사람만 그 문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 앞을 똑똑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 문을 여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신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 첫 단추가 제대로 끼어야 저희들이 옷을 맵시 있게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이 제대로 되어야 저희들 믿음이 제대로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아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믿음이 시작될 수 있을까요? 이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시작되고 그 믿음이 말씀으로 들었을 때 한 번 들어서 안 되면 두 번, 두 번 들어서 안 되면 세 번, 세 번 들어서 안 되면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지속적인 반복을 통해서 믿음이 시작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영적인 대부흥의 각성을 일으키긴 조나단 에드워드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믿음의 시작의 장면에서 이 부흥과 회심이란 책에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내적이고 달콤한 기쁨을 맛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첫 번째 그 말씀의 달콤함을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디모데전서 1장 17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깊은 말씀의 달콤한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만세의 왕, 곧 떡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님,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나이다. 이 말씀을 듣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믿음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전에 말씀을 읽고 읽었는데도 그 말씀 속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보지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음으로 해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음으로 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니까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천국에서 그분과 함께 빠지면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라는 그 마음이 솟아올랐습니다. 그 다음부터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전에도 기도를 했는데 이 믿음이 시작되고 난 다음의 기도는 예전의 기도와 전혀 다른 방식의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스스로 이것을 새로운 체험이고 새로운 경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속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영광스러운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이해하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을 보는데도 내 죄에 대해서 그 고통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아픔이 없다면 그 말씀은 나의 지성 속에서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그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성경 속에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시작된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철저하게 죄인인 것을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성경 속에서 그 문제의 해답을 얻고 그 성경 속에서 그 문제를 해답을 얻었을 때 느끼는 그 기쁨과 느끼는 그 평강이 믿음의 시작의 표현이고 믿음이 시작한 사람들의 나타나는 경험인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의미로서는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온전하게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경향성이 성령 때문에 생기는 그 경향성이 있을 때 그 회심이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 회심으로 믿음이 시작된 성도들은 매일매일 그 기도로서 그 간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할 때 성령께서 임하고 기도할 때 믿음이 더욱더 자라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로 능력을 이루게 하시고 내가 항상 기도하는 것은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로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는 이 능력이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고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이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새롭게 되고 그 말씀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말씀 속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